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3명이 숨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이후 닷새가 지났습니다. 주말인 오늘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분향소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연수 기자, 오늘 추모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까?
네, 이곳 분향소를 차리기까지도 곡절이 많았습니다. 23명이 숨졌지만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병원과 장례식장을 돌면서 시신을 찾아달라 오열했습니다. 지난 27일, 그러니까 그저께 시신의 신원 확인이 끝났고요. 진즉 차렸던 이 분향소에도 위패와 영정사진을 모두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 장례를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곳에는 위패와 영정사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계속해서 추모객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희생자들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희생자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저한테는 또 너무 친구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언제 장례식 치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책임도 밝혀야 할 텐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 수사팀은 주말 중에도 모두 출근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리셀 공장과 그리고 아리셀 대표의 저택까지 압수수색하고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류와 휴대전화 등 압수 물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최대한 끝나고 나면 빠르면 다음 주 내로 대표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나온다면 아리셀 관계자들을 주말 중에라도 불러서 소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리셀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파견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JTBC 최연수입니다.
22년 전 오늘 북한의 발포로 일어난 제2연평해전의 승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희생자를 추모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단상에 국화를 바치고 향을 피웁니다. 무릎을 꿇고 전사자들의 얼굴이 새겨진 추모의 벽을 어루만집니다. 22년 전 오늘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출동한 우리 고속정과 30분 동안 교전이 이어지면서 해군 용사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을 추모하며 오늘 오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승전식이 열렸습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봅니다.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끝내 울먹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22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행사인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도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고 한상국 상사의 동화책을 쓴 저자와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권과 진영의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원희룡 후보도 젊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추모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선에서 하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도 마른 기침이 이어졌고 유권자 절반은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참패로 평가받은 TV 토론 바로 다음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중도 하차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I know how to do this job. I know how to get things done. I know like millions of Americans know. When you get knocked down, you get back up.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 셔츠 단추를 두 개나 풀고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마른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I'm going to fight for child care, paid leave and elder care. America bows to no one. No one, no one ev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승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Many people are saying that after last night's performance that Joe Biden is leaving the race. But the fact is, I don't really believe that because he does better in polls than any of the Democrats.
바이든은 물론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워도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러날 뜻이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성향의 매체들마저 이미 대체 후보군까지 제시하며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네, 오늘 전국 날씨는 중부지방을 기점으로 둘로 쪼갠 듯 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왔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30도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폭염에도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니지 못하게 막으면서 갈등이 이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입주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집 앞으로 가야 할 택배 상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쌓였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2021년 서울 고덕동, 지난해 경기 수원시와 성남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택배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트럭보다 낮고 공원형 아파트란 이유로 지상 출입을 막은 게 이유입니다. 갈등이 컸던 성남시 아파트를 1년 만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택배 상자는 문 앞이 아니라 길에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와 눈을 피하게 전용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관리실 통해서 관리실에서 직접 요구하셔서 지금 천막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다 해집어 놓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고 오후에 다시 와서 다시 정리하고.
입주민들도 불편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와서 끌고 가려니까 힘들지. 안 그러면 또 이고 가야 되고.
하지만 입주자 대표들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차량 진입 금지가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며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상트럭 사용을 강요해 건강권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지상 출입 금지는 아파트 재량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날씨는 덥고 곧 장마도 덮칩니다. 택배기사들도 주민들도 지쳐갑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오늘 장맛비가 많이 왔습니다. 등산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가 하면 항공편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특정 시간대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걸로 예보돼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나무를 세차게 흔듭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을 탐방로는 바람에 날리는 빗방울로 앞을 보기 힘들 만큼 희뿌였습니다. 오늘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에는 오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라산 7개 탐방로는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풍도 불고 내일은 내일 날씨 상황 보면서 결정할.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비는 밤부터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늘과 내일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권과 전북, 제주 등에는 최대 120mm가량의 비가 내립니다. 전남에는 최대 150mm가량 비가 쏟아지고 부산과 경북 등에도 많은 곳은 10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비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약 시간대인 29일 밤부터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잠시 멈추겠지만 다음 주에도 수도권 등에는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양도 많고 또 집중적으로 내릴 걸로 예보가 된 장맛비 관련해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 예상 강수량이 뭐 수도권은 많은 곳에는 시간당 100mm 넘게 그리고 제주도는 200mm 넘게 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년에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100mm 이상이 내리는 경우는 뭐 자주 있었죠. 네. 다만 예년과 좀 다른 거는 이러한 집중호 하루 이틀 사이에 100mm 이상이 내리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장마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매우 네. 좁은 곳에 네. 왕창 쏟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온실가스 우주로 나가는 열을 이제 잡고 있거든요. 네. 열이 많은 상황이 있으니까 이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비를 만들어서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강하고 자주 그렇게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장마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이제 궁금한데 뭐 장마 네. 기간이나 이런 네. 양상 같은 게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원래는 장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네. 6월 중순에서 이제 7월 말 한 달 동안에 한 15일 내지 20일 동안 이제 비가를 내리면서 1년 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내렸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거의 그 장마 기간에 그렇게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도 않고 또 어떤 해에는 이게 한 두 달 정도 계속 장마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는 좀 비가 안 내리고 그 이후에 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2009년 이후로다가는 이게 너무나도 왔다 갔다가 네. 심하니까 아예 공식적으로다가는 장마 예보를 하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
시작이다 끝났다
예, 이런 거를 그렇죠.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패턴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내내 언제 비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시점으로다가 그렇게 보자. 그게 이제 요즘은 8월 달에 좀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끝으로 뭐 앞으로 당분간 계속 비 소식이 있을 거라서요. 네. 뭐 태풍급 비바람이 올 거라는 네. 얘기도 있고 네. 비 피해가 없도록 어떤 점을 좀 가장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비 피해가 났다, 정말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 했었을 때, 특히 이러한 비 피해가 있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피해를 보냐면 뭐 산비탈이라든가 하천의 저지대에 사시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재난은 있지만 이때 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그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기반 시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천의 이런 배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글터뷰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대 코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짓 증언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 양손을 잡으시더니 뽀뽀나 한번 하자 잡고 막 끌어당기셨는데
A씨는 펜싱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2019년 휠체어 펜싱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경기를 보조하는 코치로 일했습니다.
몸통 앞뒤로 움직여서 피하고 공격하고 대단한 것 같다. 나였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2020년 전남 해남에 다녀온 뒤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남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당시 휠체어 펜싱팀이 숙박했던 전남 해남의 호텔입니다.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곳은 호텔 주차장입니다.
휠체어 펜싱팀은 당시 해남에서 합숙 훈련 중이었습니다.
저녁 11시 30분 그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술을 막 드시고 계셨어요.
A씨는 감독이 가정 불화를 토로하다 호텔 주차장으로 갔고 갑자기 뽀뽀를 하자 데이트를 가자며 엉덩이를 여러 번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하면서 저는 당연히 다음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 이런 거 시켜라 라고 지시를 하실 줄 알고 갑자기 제 손을 양손을 잡으시더니 뽀뽀나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면서 잡아당기시고 엉덩이 막 치시고
결국 선수들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감독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감독이 손을 뻗을 때 상대방 허리나 골반 부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선수의 주도로 감독을 성추행범으로 엮자는 취지로 대화한 점 등을 봤을 때 코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감독에게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감독을 성추행범으로 엮어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부추겼다며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감독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보도 이후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왜 그런 진술을 했을까? JTBC는 사건의 내막을 파헤쳤습니다. 취재 결과 1심 선고 이후 누군가 경찰 조사에서 뜻밖의 사실을 인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선수는 무고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관 질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에 대해 말을 잘못하면 운동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감독이 너무 무서워서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코치 성추행 사실을 들었는데도 일부러 허위 사실을 엮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1심 판결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증거 능력이 상실됐다며 A씨의 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코치와 선수 간 대화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이 없고 일부 선수들의 진술서도 감독이 초안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우울증을 알아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펜싱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감독은 JTBC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코치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선수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법리적인 오해가 많다면서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지 닷새 만인 오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서 복귀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고심 끝에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납북 어부 고 박남선 씨의 유족에게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포됐다가 탈출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허위로 간첩 혐의를 자백해서 7년형을 살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인 서울국제도서전이 내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상세계 후인음으로 평화의 가치를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2년 만에 다시 맡았고 18개 나라의 해외 출판사들과 300여 개 국내 출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거나 숨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현황입니다. 짙은 보라색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을, 연한 보라색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뜻합니다. 특히 미 서부 지역의 양성률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in the West, which includes Arizona, California, Hawaii, and Nevada, COVID test positivity was 12.8%, and that's higher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U.S. But levels have more than doubled in the Western U.S.
미 보건당국은 더 이상 감염 사례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플러티입니다. 발열과 오한,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know that COVID-19 can make anyone seriously ill, but for some, the risk is higher, and individuals who could develop serious illness will need to be more careful.
미 보건당국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13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동점을 허용하고 또 한 경기에서는 17점이나 내줬습니다. 시즌 내내 1위를 달리던 기아 타이거즈 얘기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허용한 실점이 49점인데 다시 1위에 걸맞은 경기력을 찾을 수 있을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1로 4회 초까지 무려 13점 차이로 경기를 이끌다 7회에 경기를 따라잡히더니 8회엔 역전까지 당합니다. 5시간 20분의 긴 혈투 끝에 15-15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이날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서였을까요? 롯데의 내리 2연패를 하더니 어제는 리그 꼴찌 키움에 11점 차로 크게 졌습니다. 선발 임기영은 2회를 버티지 못했고 이어지는 안타에 포수까지 바꿨지만 3회 만에 10점을 실점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현재 기아는 팀의 기둥인 양현종과 김선빈이 부상입니다. 감각이 좋았던 3할 타자 이우성도 햄스트링 손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기아는 결국 진가병 수석 코치를 2군 감독으로 보내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록 경기가 취소되면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팔꿈치 피로 누적 진단을 받고 경기를 쉰 양현종이 돌아옵니다. 기아는 다음 주말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2위 삼성과 3위 LG와 맞붙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